제151편 해변에 머물면서 가르침. 3월 10일이 되자 전도하고 가르치던 집단들이 모두 벳세다에 모였다.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 그들 가운데 다수가 고기 잡으러 나갔고 한편 안식일에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한 나이 많은 유대인이 선조 아브라함의 영광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들으려고 회당에 참석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 대부분을 언덕에서 홀로 지냈다. 토요일 밤에 역경의 목적과 실망의 영적 가치라는 주제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시간 이상 가르쳤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제시했던 이 수업을 결코 잊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최근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함으로 인한 슬픔에서 충분히 회복하지는 못했으며 사도들은 그의 평상시 유쾌한 모습에 야릇한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야고보와 요한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의 곁에서 보냈고 베드로는 새 전도자 단체의 안녕과 방침에 관련된 많은 책임에 더 전념하고 있었다. 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려고 떠나기 전에 가버나움과 그 주변의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이 집 저 집 방문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 1. 씨 뿌리는 자 비유. 이 무렵에 예수께서는 무척 자주 주변에 모여드는 대중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비유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 첫날에 사도들 및 다른 사람들과 밤늦도록 이야기했으므로 이 일요일 아침에는 그 집단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아침을 먹으러 나왔으며 그래서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가서 자신이 항상 쓸 수 있도록 준비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전에 고기잡이하던 배에 홀로 앉아서 천국 확장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하여 묵상했다. 그러나 주님이 홀로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가버나움과 근처 동네에서 사람들이 곧 도착하기 시작했고 아침 10시가 되자 거의 1,000명이 예수가 계신 배 가까이 있는 해변에 모여서 그의 관심을 사려고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배로 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말할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따라다니는 군중에게 연속해서 가르친 여러 비유 가운데 첫 비유였다. 앉아서 가르치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이 배에는 그가 앉았던 높은 의자가 있었고 물가에 모여있는 인파에게 말씀했다. 베드로가 몇 마디 말한 뒤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고 씨 뿌릴 때 너로는 길가에 떨어졌으므로 발에 밟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땅이 거의 없는 돌밭에 떨어졌고 흙이 깊지 않았으므로 굳삭이 났으나 물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나오자마자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가 자라자 이것이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자라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또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비유 말씀을 마치면서 대중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다.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듣자 무척 당황했으며 자기들끼리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날 밤 세베대의 정원에서 마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대중에게 가르치셨던 모호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내가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를 가르쳤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지금부터는 분별력 없는 대중에게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제시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가르침의 의미를 분별하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겠지만 단지 우리를 해치려고 들으러 온 자들은 보기는 하되 정말로 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하되 정말로 듣지는 못하게 되어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내 자녀들아,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되겠으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고 선언하는 영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끝까지 비유로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과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아내는 반면 우리 적들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 가운데 큰 무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다. 선지자가 정말로 그런 모든 분별력 없는 혼에 대해 묘사했다. 이 백성의 가슴에 둔해졌고 귀가 둔감하여 듣지 못하고 진리를 분간하여 마음으로 이해할까 두려워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 안드레와 도마가 예수와 좀 더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정원의 다른 장소로 갔고 거기서 진지하게 오랫동안 토론했다. 2. 비유 해석.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와 함께 있던 집단은 씨 뿌리는 자 비유는 풍류이고 각 장면에는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베드로가 주님께 가서 말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간파할 수 없으며 당신께서 말씀하기를 전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됐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얘야,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지만 너희가 그 비유에 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너의 해석은 무엇인지 먼저 나에게 말하면 어떻겠느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제가 결론에 도달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파자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를 채가는 새들은 사탄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하며 그는 무지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훔쳐갑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아주 갑자기 싹난 씨는 저희가 희소식을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진리가 저희의 깊은 회심 안에 잠든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에는 저희의 헌신이 곧 사라지는 피상적이고 생각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이런 신자들은 비틀거리며 유혹을 받으면 변절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꺼이 듣지만 세상의 걱정거리와 정직하지 못한 재물이 진리의 말씀을 질식시켜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고 싹이 돋아나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는 진리를 듣고 저희의 서로 다른 지적 재능으로 인해 다양한 정도로 이해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다양한 정도로 이종교 체험을 드러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듣고 난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제시하고 싶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 이런 요청에 나다니엘만 반응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나는 시몬 베드로가 비유를 해석한 것에 관해 좋은 점을 많이 인정합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씨는 전국 복음을 나타내며 한편 씨 뿌리는 자는 전국 사자들을 나타냅니다. 길가에 딱딱한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메시지에 무관심한 자와 마음이 굳어버린 자를 위시하여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자를 나타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채워간 하늘의 새들은 사람의 생활 습관과 악의 유혹과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돌밭 가운데 떨어진 씨는 새 가르침을 빨리 받아들였지만 이 진리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현실에 부딪히면 마찬가지로 쉽게 포기하는 영적 감지력이 부족한 감정적인 혼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는 복음의 진리에 매혹된 사람을 의미하며 그 교훈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나 삶의 자존심이나 질투나 시기심 또는 인간 실존의 근심으로 인해 방해받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더러는 30배, 더러는 6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나는 씨는 다양한 자질의 영적 빛을 소유한 남녀들이 진리를 납득하고 그 영적 교훈에 반응하는 역량을 타고났으며 그 역량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은 심각한 토론을 시작하고 진지한 논쟁에 임했는데 더러는 베드로의 해석의 정확성을 옹호한 반면 거의 같은 수의 사람은 그 비유에 대한 나다니엘의 해석을 두둔하려 했다. 그러는 동안에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갔고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마음을 바꾸려고 열성과 완강함으로 애쓰기를 아끼지 않았다. 주님은 이런 혼란이 극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뒀으며 그리고 나서 손뼉을 쳐서 그들을 불러 모았다. 다시 모두가 주위에 모이자 내가 이 비유에 관해 말하기 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말씀했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에 도마가 말했다. 예, 주님, 제가 몇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바로 이런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께서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설교하려고 예화를 사용할 때 우화가 아닌 실제 이야기를 예로 들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의 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 가지 이야기를 선택해야 하고 그 이야기에 관계되는 모든 사소한 세부 사항을 영적으로 적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려고 시도할 때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자연을 비유로 드는 모든 세부사항에 어울리는 영적 의미를 끄집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혼란을 일으킨다고 나는 확신하며 그런 비유의 진정한 목적을 심각하게 오해하도록 만들 뿐이라고 똑같이 확신합니다. 한 시간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두 무리로 나뉘어 이 비유에 관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이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비평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께서 염두에 두고 있던 위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역량까지도 방해할 만큼 그런 의견을 열렬하게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로 내가 옳았음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한 말에 모두 조용해졌다. 그는 예수께서 이전의 경우에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만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안드레가 일어서서 말했다. 나도 도마의 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자 그가 말했다. 형제여, 나는 이 토의를 더 길게 끌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를 원한다니 말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국 복음을 가르치는 데서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위탁 임무를 실행할지라도 다양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이며, 그런 모든 다른 정도의 결과는 우리의 사역 환경에 내재해 있는 조건, 즉 우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도마가 말을 마치자 동료 설교자 대부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동의하려 했고, 베드로와 나다니엘까지도 그와 이야기하려고 다가갈 때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했다. 도마야, 잘했다. 너는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봤으나 베드로와 나다니엘 둘 다 내 비유에서 풍요를 만들려고 애쓰는 위험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도 너희에게 똑같이 기여했다. 마음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추측하는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이 때때로 유익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결론을 공개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긴장감이 해소됐고, 베드로와 나다니엘은 서로 상대방의 해석에 대해 칭찬했으며, 알페오 쌍둥이를 제외하고 각 사도들은 잠자러 가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해석해보려고 시도했다. 가룟 유다도 매우 그럴듯한 해석을 내렸다. 열두 사도는 때때로 자기들끼리 우화를 풀이하듯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를 이해하려고 애쓰곤 했지만, 다시는 결코 그런 추론을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도들 및 그 동역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수업이었으며, 대중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이때부터 줄곧 예수께서 비유를 점점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3. 비유에 대해 더 하신 말씀. 사도들이 너무 비유에 몰두해서 이튿날 저녁 전체가 비유를 더 깊이 토의하는 데 사용됐다. 예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날 밤 협의가 시작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너희는 항상 그들의 정신과 심성에 적당하도록 다르게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지능과 기질을 지닌 대중 앞에 너희가 섰을 때에는 각 계층의 청중마다 거기에 맞춰서 다른 말로 가르칠 수 없겠으나,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각 집단 그리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 지적 및 영적 천부 재능에 따라서 너희의 비유를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빛을 비추되 지혜롭고 신중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등불을 켤 때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불을 등잔 받침 위에 둔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드러내지 말라고 감춰두는 것이 전혀 없으며, 또한 끝까지 알려지지 않아야 될 어떤 비밀도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대중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듣는지도 생각하며, 또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비유에 관한 이어진 토론, 그리고 그들의 해석에 대한 계속된 훈육은 다음과 같이 현대용어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 1. 예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때 꾸며낸 이야기나 우화 둘 다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비유, 특히 자연을 소재로 한 비유를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자연계와 영계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계는 영실체의 비현실적이고 덧없는 그림자라고 자주 언급했다. 2. 예수께서는 히브리 성서에서 서너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육 방법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유를 계속 이용하자 이것은 대체로 새로운 교육 방법이 됐다. 3. 예수께서는 비유의 가치를 사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음 몇 가지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비유는 대단히 다른 수준의 정신과 영들에게 동시적인 호소력을 제공한다. 비유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판별력에 도전하고 비평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적대감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공감하도록 촉진시킨다. 비유는 알려진 것에서 출발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준다. 비유는 영적이고 초물질적인 것을 소개하기 위해 물질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을 그 수단으로 동원한다. 비유는 치우치지 않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도록 촉진한다. 비유는 편견을 많이 줄여주고 새 진리를 정신 속에 은혜롭게 넣어주며 개인적으로 붕괴하는 자기 방어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룩한다. 비유의 유사성에 포함된 진리를 거절하는 데는 한 사람의 정직한 판단과 공평한 결정을 직접 무시하는 의식적인 지적 행동이 요구된다. 비유는 듣는 감각을 통해서 사고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비유 형식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으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진리까지 제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어떤 논쟁이든지 그리고 어떤 전통이나 확립된 권위든지 겉으로 부딪히는 것을 대체로 피하게 한다. 또한 비유는 똑같은 익숙한 광경을 나중에 보게 될 때 그것에서 보았던 진리를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이점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는 대중을 가르칠 때 점점 더 비유를 사용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려고 애썼다. 저녁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 비유가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했다. 첫째로, 그 비유는 그때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다가올 여생동안 자신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측해 본 것이었다. 둘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도들 및 다른 전국 사자들이 대대로 사역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넌지시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예수께서는 또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세심한 노력에 대해 가능한 최선의 반박으로서 비유를 사용하는 데 의존했는데 그들은 그가 한 모든 업적이 귀신들과 마귀 두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을 영적 존재나 초자연적 세력들의 직접 산물이라고 여겼으므로 자연에 호소하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다. 또한 이런 교육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더 좋은 길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생생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적들이 그를 공격하거나 고소할 근거를 찾을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었다. 이날 밤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제 내가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말해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기 위하여 시험하려고 한다. 하늘나라는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가 밤에는 자고 낮에는 자기 일을 보러 다니는 동안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어떻게 돼가는 줄을 알지 못했음에도 그 식물이 열매를 맺었다. 처음에는 싹이 났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결실이 맺혔다. 그런 후에 곡식이 익으면 곧 낫을 대고 추수를 끝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 번 생각했지만 주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덧붙인 이 말씀을 결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4. 해변에서 말씀하신 다른 여러 비유. 예수께서 이튿날 다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했다. 하늘나라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은데 아무튼 그가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잡초를 덧뿌리고 급히 도망갔다. 그리하여 어린 싹들이 돋아나고 나중에 결실할 때에 이르자 잡초들도 나타났다. 그러자 이 집 주인의 하인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잡초들이 생겼습니까? 그가 하인들에게 대답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하인들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이 잡초들을 뽑아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하인들에게 대답했다. 아니다. 너희가 잡초들을 뽑아서 모으는 동안에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이다. 차라리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잡초들을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한 후에 예수께서 다른 비유를 말씀했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 같다. 지금은 겨자씨 하나가 씨들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모든 목초 중에서 가장 크게 되고 마치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세 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이렇게 해서 가루가 전부 발효됐다. 또한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춰진 보물과 같은데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하려고 전 재산을 팔러 나갔다. 또한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장사 같은데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 진주를 살 수 있을까 하여 나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았다. 다시 말하는데 하늘나라는 마치 바다에 던진 쓸어내기식 그물과 같으며 이 그물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았다. 이윽고 그 그물이 가득하게 되자 어부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냈고 거기 앉아서 고기를 분류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렸다. 예수께서 다른 여러 비유를 대중에게 말씀했다. 사실상 이때 이후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무리를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 일반 청중에게 비유로 말씀한 후에 저녁 수업 동안에 사도와 전도자들에게 그 교훈을 더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곤 했다. 5. 테레사를 방문함. 그주 내내 대중이 계속 늘어났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서둘러 언덕으로 떠났으나 일요일 아침이 되자 인파는 다시 돌아왔다.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 예수께서 오후 일찍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마치고 난 후에 사도들에게 말씀했다. 내가 군중 때문에 매우 피곤하니 하루 휴식을 취하도록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호수를 건너는 도중에 갈릴리 바다의 특질이고 1년 가운데 이 계절에 특히 심했던 격렬하고 갑작스런 폭풍우 하나를 만났다. 이 호수는 해수면보다 거의 700피트 낮아서 높은 둑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서쪽이 더 그랬다. 호수에서 언덕까지 이어지는 가파른 협곡이 있었고 낮에는 가열된 공기가 호수 위쪽으로 덩어리지어 올라갔는데 해가 진 후에는 협곡의 찬 공기가 호수로 급속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강풍이 때로는 빠르게 왔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지곤 했다. 바로 그런 저녁 강풍이 이 일요일 밤에 예수를 태우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배에 몰아닥쳤다. 젊은 전도자 가운데 일부를 태운 세 척의 배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폭풍우는 매우 강렬했는데 호수의 이 지역에 국한됐음에도 서쪽 해변에는 폭풍의 어떤 흔적도 없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해서 물결이 배 위를 덮치기 시작했다. 빠른 바람은 사도들이 채 돛을 감아 말기도 전에 돛을 찢어버렸고 그들은 이제 약 1마일 반 이상 떨어진 해안으로 가기 위해 단지 부지런히 노젓는 것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작은 지붕 아래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었다. 벳세다를 떠날 당시에 주님이 몹시 피곤했으므로 그들에게 건너편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었다. 예전에 어부였던 이 사람들은 건장하고 노련한 사공들이었으나 이 폭풍우는 이제까지 겪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심했다. 바람과 물결이 마치 장난감 배처럼 그들의 배를 높이 치솟게 했음에도 예수께서는 방해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베드로는 고물 가까이 오른쪽에서 노를 젓고 있었다. 배가 물로 채워지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노를 내려놓고 예수께 뛰어가서 그를 깨우려고 세차게 흔들었으며 그가 일어나자 소리쳤다. 주님, 우리가 심한 풍랑 속에 있는 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속으로 나오자 먼저 베드로를 바라본 후 고전하고 있는 노 젓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자세히 봤으며 아직도 걱정이 되어 자기 노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말씀했다. 어찌하여 너희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희 신앙이 어디 있느냐? 평안하라. 조용하라. 예수께서 이런 책망의 말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채끝내기도 전에 그리고 베드로에게 불안한 혼을 진정하고 평강을 찾으라는 말을 채끝내기도 전에 혼란된 공기가 평형점에 다다라서 아주 잠잠해졌다. 성난 물결이 거의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한편 잠깐 소나기를 내렸던 검은 구름은 사라졌으며 하늘 위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가 판단하는 한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우연하게 일어났으나 사도들, 특히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자연의 기적으로 여기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자연현상이 영적 세력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통제 아래 있다고 굳게 믿었으므로 이런 사건을 자연의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 그들에게 특히 쉬웠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당황하는 기질에게 말하고 두려움에 흔들린 정신에게 이야기한 것이지 본인의 말에 복종하라고 폭풍우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열두 사도에게 분명히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그런 사건에 자기 해석을 붙이기를 항상 고집했다. 이날 이후로 계속 그들은 주님이 자연 요소들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베드로는 어떻게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고 반복해서 말하기에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예수와 동역자들이 해변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으며 그날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으므로 이튿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해변으로 올라가지 않고 모두 배에서 휴식을 취했다. 약 40명이 전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저편 언덕으로 가서 며칠 지내면서 아버지 나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숙고해보기로 하자. 6. 케레사의 미치광이. 가까이 있는 호수 동쪽 해변 대부분이 그 위로 고원지대까지 경사가 완만했으나 이 특정한 지점은 가파른 언덕이었고 어떤 곳의 해변은 호수 쪽으로 거의 수직을 이뤘다. 예수께서 가까이 보이는 언덕바지를 가리키면서 말씀했다. 이 언덕으로 올라가서 아침을 먹고 움막 아래 쉬면서 이야기하자. 이 언덕바지 전체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들로 가득했다. 이런 동굴들 가운데 다수는 고대의 무덤이었다. 언덕을 반 정도 올라간 곳에 있는 작고 비교적 평평한 지점에 케레사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예수와 동역자들이 무덤 가까이 지나가자 이 언덕의 동굴에 살던 한 미치광이가 그들 앞으로 달려왔다. 이 미친 사람은 이 지역에 잘 알려졌는데 한때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석굴 가운데 하나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고랑을 부수어서 이제는 무덤과 버려진 돌무덤들 사이를 멋대로 배회하고 있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주기적인 광란기로 고난당했다. 옷을 제대로 입고 동료들 가운데서 상당히 잘 처신하는 기간도 제법 있었다. 제정신이 든 이런 기간에 한 번은 벳세다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때 천국 복음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신자가 됐다. 그러나 곧 그의 격렬한 발작 단계가 찾아왔고 무덤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큰 소리로 신음하고 외쳐댔으며 너무나도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를 우연히 만나게 된 모든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아모스는 예수를 알아보자 그의 발 앞에 주저앉아서 외쳤다. 예수여,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마귀에 붙들렸으니 당신이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간청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주기적인 정신적 고통은 그런 때에 악한 영들이나 더러운 영들이 자신에게 들어와서 정신과 몸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 그의 문제는 주로 감정적인 것이었다. 즉 그의 뇌는 심하게 병들어 있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발 앞에 짐승처럼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말씀했다. 아모스야, 너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며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쁜 소식을 이미 들었다. 내가 너에게 명하나니 이 발작에서 벗어나라. 아모스는 예수의 이런 말을 듣자 그의 지능의 변화가 일어나서 곧 올바른 정신을 되찾고 감정을 정상적으로 통제하게 됐다. 이 무렵에 상당한 인파가 가까운 동네로부터 모여들었고 고원지대에서 온 돼지 치는 자들과 합세한 이 사람들은 그 미치광이가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앉아서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미치광이를 고쳤다는 소식을 퍼뜨리려고 돼지 치는 자들이 마을로 급히 들어갔을 때 돌보는 사람 없이 있던 30마리쯤 되는 돼지 떼를 개들이 습격해서 대부분의 돼지를 절벽 넘어 바다로 내몰았다. 그리고 예수의 출현과 미치광이를 기적적으로 고쳤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이후 연한 돼지의 사건이 관련되어 예수께서 마귀들의 군대를 쫓아내어 아모스를 고친 후에 이 마귀들을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하고 바다로 내몰아 빠지게 해서 처치해버렸다는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돼지 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렸고 온 동네 사람이 이것을 믿었다. 아모스가 이 이야기를 가장 확실히 믿었는데 교란되던 정신이 진정된 직후에 돼지 떼가 언덕 가장 자리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자기를 오랫동안 늘 그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주던 바로 그 악한 영들을 돼지 떼가 가져갔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질환이 영구히 고쳐진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도마를 제외하고 예수의 사도들도 모두 이 돼지 사건이 아모스의 치유와 직접 관련 있다고 믿은 것 또한 사실이다. 예수께서는 원하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그날 대부분 예수께서는 아모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귀신들이 미치광이로부터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에 매혹된 사람들에게 시달렸다. 그리하여 예수와 친구들은 단지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에 그들 가운데로부터 떠나라고 재촉하러 온 돼지 기르는 이방인 파견 대표단 때문에 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들의 대변자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다. 갈릴리 어부들이여,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당신의 선지자도 모시고 가십시오. 우리는 그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우리 고장의 신들은 그를 알지 못하며 많은 돼지를 잃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온 것을 두려워하니 여기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 예수께서는 우리 처소로 돌아가자고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그들이 막 떠나려 했을 때 아모스가 그들과 함께 돌아가겠다고 예수께 간청했으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보여줘라. 그리고 아모스는 그의 고통받는 혼으로부터 마귀들의 군대를 예수께서 내쫓았다는 것과 이 악한 영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서 곧바로 처치됐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는 데가볼리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닐 때까지 자기를 위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행했는지 외치기를 멈추지 않았다.